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좀 다소 길죠? 제가 쭉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25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솔로몬의 의복보다 영화로운 백합화라는 우리 제목으로 오늘은 28절부터 30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유독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걱정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걱정하는 것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세요.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이 있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런 염려와 불안 이런 것이 우리의 방어기제로 사용이 되어서 주변과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사실은 또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큰 동물이 습격해 오는데 하나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다. 그러면은 이내 곧 그의 뱃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적절한 두려움, 불안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잘 대처하지 못하고 또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때 그 한때의 기능으로 딱 발휘하고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더 큰 두려움, 그리고 큰 걱정, 이렇게 휩쓸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큰 걱정, 큰 불안, 큰 두려움이 나를 휩쓸게 되면 그러면 주변이 보이겠습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성향들이 폭발하게 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극도의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내 내면의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나를 폭발시키면 결국 자기에게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주변에도 상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365번까지도 아시네요.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오해해서 두려움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인다라든지 아니면 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싸우고 그리고 화를 내고 이러는 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극복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좀 다소 유아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주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 당시는 요즘과 달라서 요즘의 우리들과 달라서 기초적인 필수품의 공급이 아주 부족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여건 자체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곳곳에 찾아보면 그런 예수님 당대의 빈곤한 그런 상황을 아직도 살고 있는 그런 여러 장소가 있죠. 그런 것과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초 필수품이 필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걱정하지 말아라예요.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절부터 30절까지 중심으로 우리가 보실 텐데 제가 옷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옷 필요하시죠? 옷 좋아하시죠? 장을 열면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시는 분은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옷이 굉장히 많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계절마다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근데 이 옷이 없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오늘도 기온이 조금 많이 내려갔는데 얼마나 춥습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좀 우리를 보호해 줄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옷의 용도는 생필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필수적인 그런 목적을 갖는 그런 용도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여러 옷 중에서도 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싶은 옷을 입고 싶으실 거예요. 아, 저건 내 스타일 아니야. 저건 내 색상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옷을 선호한다라고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옷을 입는 잘 입는 것은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고급 수단이 돼요. 오늘도 아무 옷이나 막 입고 오시지는 않았죠. 네, 그렇죠. 다 멋지게 입고 오셨잖아요. 네, 이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서입니다. 뭐 저처럼 입으라 그러면 입으실 분 있겠습니까? 없죠. 다른 사람처럼 입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또 옷의 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면 이제 어떤 직분이나 높은 직이나 또 능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옷이 있죠. 한 나라의 왕이 입는 의복은 하나죠. 그것이 이제 얼마나 그 자기 직분을 딱 상징하는 좋은 그런 의복이 됩니까? 또 뭐 능력이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입는 옷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뉴스 봤던 게 얼핏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 L 대통령이 그 2천만 원짜리 이제 겨울 코트를 입었다라는 게 한번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 코트가 2천만 원이면 뭔가. 근데 사실 찾아보면 2천만 원짜리? 아, 이거 뭐 우리 수준에 안 맞죠. 웨딩드레스 비싼 거 몇억 원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옷 입어보셨습니까? 네. 입고 싶으십니까? 네. 예, 옷 얘기하면 사실 끝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그 용도가 더 향상됐어요. 그래서 이 수트, 웨어러블 로버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입으면요, 그 재활 치료 받는 사람들이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벅저벅 걷기도 하고 사지가 마비된 사람인데 그리고 노동자들이 뭐 쉽게 뭐 몇십 킬로 되는 물건을 쫙 들어올리기도 하고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상용화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40킬로를 지고 그리고 1시간에 10킬로를 달릴 수가 있대요. 1시간에 10킬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걷는 속도의 두 배 반입니다.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옷의 특수한 이제 용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전투에 사용하죠. 어마어마한 재료에 어마어마한 기술을 투입해서 뭐 한 사람이 일단 100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 그야말로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영웅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옷으로. 옷이 지금 어마어마한 다양한 용도와 또 활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옷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필요한 필수품목에서의 옷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겉옷은 주로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빨고 마를 때까지 집을 나설 수가 없어요. 그죠? 속옷만 입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옷은 주로 하나였고 그런데 예수님은 25절에 보면 몸을 목숨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백합화를 가리키세요. 그리고 이 백합화는 아무 수고도 한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옛날 솔로몬 시대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서 제일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길거리에 은이 흔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잘 사는 최고 왕조의 나라를 누리던 때의 왕의 옷은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상상 뭐 할 필요도 없죠.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거 좋아했습니까? 많은 거 좋아하고 자기 궁전을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짓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훨씬 더 많은 재료를 들여서 그죠? 왕궁이 몇 명이었죠? 저는 세다가 잊어버렸습니다만 뭐 하여튼 왕비 아니 뭐죠? 첩입니다. 하여튼 그거 할 필요도 없고요. 어쨌든 간에 얼마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다 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영화로운 모습을 하고 있었던 솔로몬보다도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영화스럽다. 영광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정말 설교랑 딱 맞는 꽃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이 하얀 꽃들 좀 들풀로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이거 무식이 탄로날까봐 말씀은 못하겠지만 무슨 꽃인지 하여튼 참 예쁘지 않습니까? 꼭 들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꽃인데 정말 이런 꽃이 솔로몬의 영화보다 더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식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꽃보다도 또 풀까지도 얘기하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화롭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의식하시고 이런 과감한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에 오셔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라고까지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생명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생명은 사람을 향한 생명 이시겠죠, 물론. 그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곤충도 생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생명을 보면 너무 그 양상이 다양합니다. 특징도 다 다르고요. 그런데 이 모든 생명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인지 딱 떠오르시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탄생하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멸합니다. 죽습니다. 모든 생명이 갖는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은 유한하다라는 말이죠.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유한하다. 그런데 이 유한한 생명일지라도 어떤 영화보다도 더 위대한 영화로움을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유한한 단계를 지나는 생명, 사라질 운명을 만나는 이 생명이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그리고 조금 더 평범한 말로 하면 하나님의 멋,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 생명마다 담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때로는 그것을 나누어서 증폭시키기도 하고 서로가 그것을 풍성하게 피조개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는 당신의 진리와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그 포인트는 드러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멋,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성경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은 부분을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내게 영광을 돌리라고, 즉 내가 그 생명에게 담아준 진리와 사랑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멋과 그 모든 아름다움을 잘 드러내는 그런 드러내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들과 또 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계의 생명들은 하나님의 이런 진, 선, 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속성을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고 그리고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고 또 훈련해서 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밖에는 못해요. 어떤 생명이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그런 어떤 스케일과 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전체를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주어진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가치를 잘 비추어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몫이 가장 넓고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인간만큼 정말 위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사랑의 속성을 비추어내므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을 나는 비추어낸다. 가감 없이 방해가 있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나는 그 일을 한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존재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백합화 그리고 들풀, 자기의 모양대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에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작은 풀, 작은 꽃 하나가 하루를 살아도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비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꽃과 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이 있을까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들풀이, 아유, 난 사람들이 보니까 내가 좀 더 비춰내야 되겠다. 안 보니까 에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방해가 있든지 눈이 내리든지 비가 내리든지 악천후가 닥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생애 동안에 비추어내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존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어내는 영화로운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유한해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유한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담았다라는 측면에서 신비롭고 영광스러움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꽃은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영화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솔로몬의 의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솔로몬의 의복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제작했겠죠. 하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수를 놓았겠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을 달았을 것이고 또 색상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으로 즉시 전환이 되냐 하면 돈으로 환산되는 그런 가치를 자꾸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저 금은 보석 몇 개 들었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저 제작비는 얼마일까? 하는 그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항상 떠올려요. 특히 오늘날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더 심하죠. 운동선수들까지 우리는 그거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치를 정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뭐 일주일에 7억을 번다. 뭐 그러면 노동자 10명이 1년을 열심히 일해도 벌까 말까 한 돈이에요. 그걸 일주일에 번다고요. 그러면 가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물질적인 가치로 환산을 해서 생각하니까 더 사람들은 위압감을 느끼고 황당한 거예요. 저는 한동안 운동선수를 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익숙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운동선수들의 저 몸값을 왜 자꾸 돈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할까? 왜 결국은 돈의 가치로 저 사람의 가치를 끝맺음을 할까? 아, 정말 참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 아직도 어렵습니다만 항상 돈으로 가치를 생명을 가치로 돈으로 어떻게 가치를 가치로 돈의 가치로 바꿉니까? 이것이 참 어떤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수준으로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자꾸 땅의 수준으로 저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있으면 항상 무엇이 또 따라옵니까? 비교가 따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라는 얼마 받아? 호나우드는? 뭐 이러고 이제 다 얘기를 물어보고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즘 또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이 핸드폰 또 우리가 또 찾아가는 거죠. 이 도사와도 같은 이 핸드폰으로 찾아가서 살라는 얼마를 벌고 호나우드는 얼마를 벌고 또 이렇게. 그래서 쓸데없는 이 지식이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진짜 생명의 가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항상 그렇죠. 손흥민을 능가할 선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얼마 만에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걸 다 그냥 폭로를 해드려 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환산하는 이 가치의 방식 그리고 또 누구의 것과 비교하는 그런 비교 의식 이런 것들이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지금 현재 있는 조건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치가 있게 느껴질까요? 없게 느껴질까요? 나는 못 살겠다라는 결론으로 곧장 다가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인생. 이렇게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의복에 한번 그 속성을 잘 생각해 보면 꽃 한 송이, 들풀 하나가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어떻게 들풀 하나와 솔로몬의 옷을 비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그것을 비교해서 아, 이것보다 이렇게 더 많지? 더 세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른 문제 아니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차원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인간이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면서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생명의 본분을 찾는 일이죠. 당연하죠. 그것입니다. 그래서 꽃 하나 들풀 하나가 내가 탄생하고 성장해서 변화하면서 결국 자기의 운명을 다하기까지 그것이 하루든 또는 뭐 일주일이든 간에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가치를 잘 비추어냈다. 피워냈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그 생명의 존재를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존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꽃, 풀 하나가 결코 하찮지 않다라는 의식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사는 들풀인 경우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36,500일을 삽니다. 그러면은 들풀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냈던 그 작은 일과 같은 것을 우리는 36,500번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일에 정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정말 이 일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보다는 닥친 사안이 너무 급해요. 항상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뜻, 나의 주장, 나의 계획 이것이 가장 나의 중심에서 항상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의 가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막연하게 또는 까마득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일생을 생각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진 존재로서 어떤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먼저 내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떠나간다. 이 땅에서는 떠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라는 생명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가치로운 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아직도 담아주고 계신다. 라는 것을 알고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추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본분이 다 해야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가치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하나님께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 거저 받았으면 그러면 그 뭐 없어도 되냐? 뭐 공짜니까 소홀히 해도 되냐? 이런 것이 아니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 때문에 거저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위대한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그 놀라운 너그러운 성품 때문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 나의 아버지이다.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을 내가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비추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잘 알고 그리고 하루의 삶에 그 초점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본분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바로 그것이란.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인정해 준대 그러면 그거는 정말 생각해서 지우셔도 됩니다. 이것을 지우시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그리스도인의 사역, 뭐 사역이라 그러면 사실 돌봄과 섬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에서 이 핵심이 흐트러지면 결국 우리는 무의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아, 왜 삶이 이렇게 무의미할까라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무의미를 깨달았다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죽기 전에 아, 내 인생은 무의미했구나 그리고 꿀까닥 하면 그건 진짜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아, 내가 무의미한 삶을 오늘 살았구나 그러면 내일 바꿀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내 인생에 내가 살던 그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좀 이런 반전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좀 생명의 힘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우리 인생의 사역으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가치가 바로 또 사역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 그거는 특별한 콜링을 받으셨을 때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특별한 콜링을 받진 않아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누구나 다 공급받습니다. 이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측면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진정한 본분을 찾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또 불안, 이 시작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현실이 나를 자극해서 내가 두려워지고 걱정했다, 걱정하기 시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잘 됐다, 못 됐다, 그런데 높아졌다, 낮아졌다, 또 안 됐다가 또 뭐 계속 그런 사이클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이 현실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같은 사건을 보고서도 두렵고 걱정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시작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를 보면 그것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이 문제입니까? 나의 생각이 문제입니까?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 생각은 무엇을 상상하게 하죠? 이러다가 망할까봐, 이러다가 내가 너무 없는 사람 될까봐, 이러다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이러다가 실패할까봐, 이러다가 먼저 사별할까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아, 난 다소 극복했다. 이런 분들은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설교의 주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계 주신 생명의 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일이다. 성취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노상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까? 진 것이라고 말한 거 작년에 하셨는데 올해까지 기억을 잘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격려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존귀하고도 고귀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내 인생에 가장 고귀한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키입니다.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 그래서 저도 많이 우리 성도님들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가끔마다 저의 가장 큰 소원은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라고요. 그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내 삶을 버리고 희생하고 그다음에 아유 내가 할 것도 많은데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높여서 해주신 말씀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존중하시고 위대한 존재로 지어주셨고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뭐 뭔가를 이렇게 쥐어짜서 이렇게 얻어내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지금 나의 영적인 옷이 있죠. 육체적인 옷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옷의 가치를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다르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꽃과 들풀도 그러하듯이 나의 입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사용되어져야 되겠구나 하고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이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풀보다 정말 더 못한 우리 솔로몬의 영화였는데 우리는 그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정말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그 고귀한 가치를 잘 담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하고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말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인간의 이 본분을 잘 회복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진과 선과 미의 이 정말 놀라운 가치를 잘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